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얕지도 않고 또한 작지도 않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의 그 분명한 뜻들을 함께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다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수동적이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알아가서 우리의 둔감한 마음이 예리해지고 우리의 완고한 심령이 부서져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가가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가치 추구 중에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5공화국 플래카드 표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개신교와 가톨릭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추앙받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의 책 신공론에서 정의가 없는 곳에 법이란 없으며 정의가 없는 곳에 더 이상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정의가 없다면 이 지상의 나라는 거대한 강도 때일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로마 시민도 시민이고 로마 역시 국가라고 인정하긴 했지만 아구스티누스가 평가할 때 로마라는 국가는 열등한 국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열등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도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인간성을 말살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것도 악명 높았던 네로가 다스리던 때에도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두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하고 난 다음 이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사랑,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한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이것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속사회에서 가장 큰 단위라고 할수 있는 정부에 대해서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를 언급한 다음 가장 작은 단위인 이웃에 대한 자세를 언급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는 법만 잘 지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나 혹은 함께 친구, 동료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도리만 잘 지키면 됩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만 넘지 않으면 되나요? 그러지 않고 충족히 사랑하고 충족히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빚은 줘도 괜찮은데 사랑의 빚만은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단한 번도 돈이나 물건을 꾸지 않은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랑하는 빚을 진 자라고 볼수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한 만큼 상대방이 갚을 것을, 즉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을 전제로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나는 빚을 받을 것이 있다. 나는 너한테 받을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당신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두 사람 사이에 행해진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사랑이란 빚은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부채의식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너는 언젠가는 나한테 갚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불어넣는 방식으로서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받은 것으로 충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베품에 대한 증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질상 모든 것을 내가 다 갚았다라고 할 그때라도 어떻게 보면 다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해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품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나는 할 만큼 했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표현한 사랑의 빚이라는 이 표현은 모순어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말이 안 되는 모순어법으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빚지다라는 이 동사는 무엇을 할 의무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권세자들에게 바치는 마땅한 의무인 공세로서 줄 것, 이 공세로 줘야 된다라는 이 단어와 빚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어근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7절에는 동사형으로 사용했고 8절에는 명사형으로 사용됐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참 오래된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네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과연 사랑은 눈물의 씨앗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적인 상태로 이해합니다. 애달픈 거, 간절한 거, 뜨거운 거, 이런 것으로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마음이 따스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전인격적 행위예요. 의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상이 아닌 활동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활동이에요. 감상이 아닙니다.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 애탄다.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랑은 활동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실제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의는 간주된 의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간주된 의는 실제적 의를 불러들여요.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땡 하고 그만두지 않고 실제적 의의를 드러내는데 그 실제적 의의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처럼 전인격적 사랑을 할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심정적으로는 좀 밀어내고 싶고, 좀 얼굴 보면 좀 얼굴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끌어당기고, 그래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의지적 결단과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만일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을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하시는 힘은 어떻게 생기죠? 쌓아놓고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걸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까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었다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다시 그 사람을 자기 품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을 입은 신자의 실제적 열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라고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의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신약시대는 사랑만 있으면 되고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한 다음 율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시면 그 말하고 난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족하면 왜 계명을 언급했겠습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구절절 십계명을 지금 거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 들었느니라는 이 말은 모든 계명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랑은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포괄적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다른 계명을 대체하지 않고 포괄해요. 계명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은 이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다른 계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안 지키면서 나 사랑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은 사랑이 오면 율법은 폐지된다 하는 뜻이 아니고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계명을 이루게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는 사람이 이웃의 생명을 빼앗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랑은 모든 계명의 기본 정신임과 동시에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하는 포괄 계명이지 계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율법 지켜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는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지요. 그럼 은혜로 구원받으면 율법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 되고 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다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주의는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웨스민스터 신학 고백서를 작성하는 일과 관련해서 율법 부분만을 다루는 일에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안소니 버제스는 반율법주의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반율법주의자를 가리키죠. 그는 자신의 책이나 강단에서 값없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높이는 척하지만 그의 마음은 내적으로 깊이 반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다. 율법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지 않고 죄에 대한 감각과 비통함을 제거하며 겸손을 부인하는 사람과 반율법주의자죠. 이런 사람과 율법의 완벽한 규칙을 따라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이런 결점 때문에 자신의 영혼으로 비통해하고 겸비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마음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가? 후자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율법의 규칙 앞에서 자기 결점 때문에 비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지, 은혜 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첫 사람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행위 언약이 없으면 은혜의 언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은혜의 언약에 종속된 기능을 하는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너는 절대로 네 힘으로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구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런 것으로만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배우지만 제3부가 뭡니까? 이런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도 배우지만, 이런 죄와 비참으로도 구원받은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폐기되었다라는 표현은 흔히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폐기되었다는 표현은 의식법과 시민법에 한해서 사용하지, 도덕법에 향해서는, 도덕법에 한해서는 폐기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덕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고 말씀한 다음 곧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열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계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열거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되겠죠. 도둑질은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고, 간음은 그 가정과 명예를 빼앗는 것이고, 거짓 증거는 그 사람의 명성을 빼앗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 욕하고 뒷담화하고 사실을 모른 채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단지 이웃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준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명들을 언급한 다음에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단지 이웃에게 악한 짓만 하지 말라는 이런 소극적인 계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성이라는 이 말은 율법이 종결 내지 폐지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성은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끝나버렸다, 더 이상 계명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져요. 사랑이 동기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율법이 이루어집니까? 따라서 사랑이라는 계명은 그 안에 들어있는, 다 들었느니라고 말했는데, 뭐 간음, 살인, 도둑질 이거 말고 다른 계명 다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각가지 계명들을 배제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구체적 실현은 각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꿔 말해 계명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십계명이에요. 따라서 율법의 안내를 무시하고 사랑의 내용을 자기 의로 채우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율주의입니다. 사랑을 자기식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성취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지 사랑이 다른 모든 계명을 대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객관적 도적 기준 없이 사랑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면 사랑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없죠. 내 안에도 사랑하고 이웃의 안에도 사랑하고 메뉴에 한 선수가 뭐 처제도 뭐 건들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사랑은 다 사랑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식의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그래서 남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라면서 나 너 사랑해 그래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래서 사랑이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율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마를 위해서 사랑을 또 필요로 합니다. 서로 필요로 해요. 율법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은 율법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과 율법 준수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매우 자유롭고 역동적인 반면 율법은 죽어있고 딱딱한 조문, 규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성령과 율법을 서로 경쟁관계 가운데 놓습니다. 신령주의자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성령과 율법은 상호 경쟁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율법은 성령의 열매를 거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목적과 성령의 열매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성령은 율법을 준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시편 119편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배웠는데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율법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배웠고 그리고 율법이 사랑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또한 사랑이 율법 준수의 동기라는 사실을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누군지를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 전에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 누가 이웃인가? 옛날에는 물리적 거리가 이웃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웃 사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살아도, 아니 마주보고 살아도 수년 동안 앞집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영원한 외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갖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무슨 이웃 사촌 관계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뭐 수영장에 맞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나 아니면 자주 가는 음식점 주인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이웃이 아니고 먼데 사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면 이웃에 대한 개념도 바뀐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태가 아무리 바뀌어도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떠야 되겠죠, 그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취향과 기준과 학식과 모든 면에 맞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팍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막 얼싸안고. 근데 평소 별로 관계도 없고 한두 번 말을 섞었다가 상처를 딱 받으면 언제 봤냐 하는 것처럼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현상교회 교인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가면 갈수록 이제 성숙해져야죠. 뭐 조금 상처 한두 번 주고받았다고 해서 마음은 딱 그냥 걸어 잠그고 뭐 당신하고 관계 안 해도 나하고 관계 맺고 차 마실 사람이 여럿이다. 그러면서 섹타화해서 일정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아주 친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대면대면하고 이래서는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용서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웃 사랑은 뭘까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사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수련회 갔어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죠? 가면 깔깔거리고 노는 집단이 있고요. 딱 보면 주변을 배회하는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사랑은 뭘까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거죠. 함께 교제 공동체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신구론에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자체로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이웃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냥 잘해주는 게, 그냥 받아주는 거, 그냥 헤아려주는 거, 그냥 덮어주는 거. 그게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받기만 하고 헤아려만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만 하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하나님 중심의 원칙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에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저 목표 없이 품어만 주고 쓰다듬어주고 헤아리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웃의 삶의 모양을 아름답게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이 거룩하고 고상하도록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안에는 그 사람의 취미와 습관도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이 있다면 부지런히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줘야 될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 물질도 때로 시간도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차도 마셔야 되고 그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권면과 경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 너희들 사랑한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요, 약속만 하신 게 아니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내어줌.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가장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리딩 지저스 시간도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 이삭을 내어주잖아요. 참 믿음은 그런 정도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아 그거야 믿음의 조상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자기 사랑이요 자기 주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 현상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예를 든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라고 말했죠. 자기 사랑을 예로 들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법정 다툼에서 어떤 사건이 상대가 더 많이 가져가라고 다투는 법정 싸움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단 하나도 없죠. 돈 1원이라도 자기에게로 유리한 쪽으로 돌아오도록 싸우잖아요. 모든 갈등과 다툼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음의 각가지 증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사회 문제 아닙니까? 소득의 불균형, 환경오염, 낙태, 노사분규, 님비현상, 전쟁. 러시아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강대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줬다는 큰일 나니까 요 정도만 도와주겠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자기 이익 추구죠, 뭐. 뭐겠습니까? 싸움이라는 게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죄로 인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아담 안에 범죄한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보셔도 하나님의 성품에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 예가 뭐죠? 똑같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천사는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타락한 천사처럼 그냥 내버려 둘수 있는데 인간만 구원하신 거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첩경이 될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진노만 하시고 참안 됐다, 혀만 끌끌 차시고 이것도 모자라서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무관심한 분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사랑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 사랑만이 우주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주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 다른 계명, 곧 이웃 사랑의 계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덧붙일 때 둘째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둘째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하세요.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순서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로 이해하여 첫 번째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둘째 아들은 첫 아들보다 덜 중요한 아들입니까? 아니죠. 저는 둘째거든요. 그럼 저희 부모님이 저는 첫째 형보다 두 번째로 사랑하나요? 아니죠. 따라서 둘째라는 이 표현은 순서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지 중요성의 의미에서 두 번째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을 그 근거와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하지 이웃에게서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에 이르러야 돼요. 요한 1서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으니라는 이 말, 둘째 계명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계명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고르반이 왜 죄가 됩니까? 고르반, 사실은 내가 가고 싶은데 부모가 관심을 보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끼어서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웃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잘 말씀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자기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가 뭡니까? 이기주의는 자기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는 자기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기주의예요. 파스칼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 왜 그들이 자살하는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뭐냐? 자기애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미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 예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자기를 오류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바른 질서가 갖춰져야 사랑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며 결국 이웃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평화는 이루어지죠. 참된 샬롬은 이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할 것이고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뜻을 나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세와 태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였죠. 너는 내 제자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주님처럼 요단강 물에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디요 내 기뻐한 자라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옵니까? 안 들려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아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사랑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도 사랑할 수 없고 남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참 사랑의 본질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주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있지만 실상 이웃 사랑의 열매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종교 생활에 가담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면 내치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방식으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충족한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감화 감동함을 받은 신자답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샬롬과 참된 안식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고 또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 현실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위로와 기쁨이 참으로 크기에 또 살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